우리 함께 봉독하신 시편 63편 8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가까이 안길 때 주가 꼭 붙드신다. 주께 가까이 안길 때 주가 꼭 붙드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종일 삶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와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많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까운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있겠고 가까운 관계도 있겠고 환경도 있겠고 또 가깝게 생각하는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가까운 것, 가까운 곳에 있는 환경들, 생각들, 관계들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겪는 일이나 최근에 겪은 일들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의 생각이 멈추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배우거나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거나 지식이 많은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면 쉽게 말할 수 없겠고 최근 읽은 책이나 자료나 논문들이나 또 그동안 고민하는 것들 그것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나 현재 읽고 있는 책들 혹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가치들 속에서 그런 것들의 생각이 멈출 수밖에 없고 그것들의 우리의 마음이 파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최근에 한 선교지에서 도전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새롭게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과 온종일 함께 다닐 일이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때부터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고 이동하는 중간 내내 계속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처음에는 선교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선교팀이 찾아왔으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또 이럴 때 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빨리 확장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구나. 그러다가 이러다 또 마실 수도 있겠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다닐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실까? 이렇게 계속 우리를 또 도전하고 이렇게 힘내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새 제 입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만이 이들에게 새 생명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에게 새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희망 없는 이들에게 새 희망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온종일 하게 되고 주님 찾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과 선교지의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에 갔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저 자신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늘 찾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늘 가까이 있고 주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그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찾고 있었던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이건 불합리하고 이건 불공정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라고 하는 마음들이 때때로 찾아오기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상황이 어떻든 내가 주님을 깊이 추구하고 주님 만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했었던가, 그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도전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표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부른 노래였다면 지금 광야 같은 곳에 있는 우리들, 다윗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인은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따르고 그분이 나를 붙잡으신다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63편 전체를, 길진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고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63편의 배경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무서운 원수들의 핍박 속에 있습니다. 원수들은 칼을 쓰는 군인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더 이상 좌절해서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적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현재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시인이 있는 그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는데,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쉽게 물을 구할 수 없고 황폐하고 그곳은 옥토가 아닌 비옥하지 않은, 풍족하지 않은, 그래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그 공간 속에서 도피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상황이 풍요와 안전과 만족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또 임재가 있었던 그 성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총 11절까지인데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 그 밤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 번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전쟁터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인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찾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시인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입니다. 물기가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이 땅의 목마름, 환경의 목마름, 환경이 정말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게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결핍 상태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나를 내버려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자라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땅의 목마름 속에서 이 땅의 목마름 속에서 자신의 목마름으로 그 고백을 넘겨갑니다. 비가 와야 땅이 비옥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내 영혼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갈증이 풀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오늘 함께 찬양했었던 시편 42편의 그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갈망이 다시 한번 우리 육체의 갈망, 애타하는 주님을 애타게 찾아 나서는 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리고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공동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그리면서 성소에 왔사오며 당신의 힘, 당신의 영광을 배우려 합니다. 갈망하고 갈급한 상태지만 주님께서 힘이 되시는 걸 내가 알기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되시는 걸 알기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먼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갈망합니다. 왜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인에게 나를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높이겠다고 내 손을 들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환경의 결핍, 부족함이 영혼의 갈망으로 이어지고 그 영혼의 갈망이 육체의 간절함으로 더욱 주님을 찾게 되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진정한 위로요 힘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무엇입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은 것처럼 만족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음식인 우리 쉽게 말하는 진수성찬입니다. 그런데 기름지고 맛있는 이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은 것보다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만족시키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밤중입니다. 새벽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밤은 어떤 때입니까?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와 낙담의 때입니다. 그럴 때 진수성찬으로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행복을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찾을 때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 먹었기 때문에 행복한 밤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두렵고 떨리는 밤중에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미 이전부터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상황들을 겪어왔었고 그 도움을 누렸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날개 그늘에서 그 공포와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피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57편 1절과 2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이전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피하게 하셨던 분이셨다는 것, 내가 그분께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밤중에 그 광야 속에서 밤중에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에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인이 어려울 때 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지금도 기대하며 내가 지금 밤중이지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8절에서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이 도움이 되시는 것 분명히 기억했고 주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분명히 알았는데 거기에 이어서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깊이 하여서 주님께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가까이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께 가까이 안길 때 주가 꼭 붙드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더 강렬한 단어로 주께 가까이 매달릴 때, 주께 가까이 들러붙을 때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들러붙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때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순한 안길 때라고 했는데 주님께 안긴다는 것, 가까이 따르겠다는 것이 주님께 안기겠습니다. 조금 더 강한 의미로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더 강하게 내가 주님께 들러붙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품 안에 가까이 들러붙어서 안기고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호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자기에게 들러붙고 매달려 안길 때 힘찬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여러 곳곳에서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시편 17편 7절에도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었고 주님께 매달리겠다고, 들러붙겠다고, 따라가 안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8절까지의 말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서정적인 분위기에서 주님을 노래하겠다고,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었으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잡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일상을 벗어나 수련회라든지 우리 리트릿을 가거나 MT를 갔을 때 모여 앉아서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한가운데서 어둡고 두려운 밤중에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기대하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는 것, 주님께만 들러붙겠다고 하는 것, 나를 내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든 주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과 부르짖음은 사실 마지막 9절부터 11절 원수들의 정체와 그 상황을 살펴보면 그냥 서정적인 또 감성적인 고백이 아니라 얼마나 처절한 고백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게 단순한 내가 주님 한번 안고 내가 한번 포옹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 내가 광야에 있고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기회를 엿보고 그것도 말로 낙담하고 좌절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죽이려고 눈치 보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황량한 광야에서 이렇게 목마르게 살았겠습니까? 목숨을 노리는, 그저 한번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적들,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아픔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시인이나 우리나 동일한 환경에 있었다고도 생각되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치열하고 처절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파멸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게 되게 하실 것이라고, 또 11절에서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들은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마지막 9절부터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주께 가까이 안길 때,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꼭 붙들어주시고 은혜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책임져주신다는 것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 어쩌면 이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닐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일,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확신할 수 있고 경험했던 일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쩌라는 걸까?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드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안겨야 합니다. 들러붙어야 합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안기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주께 가까이 안긴다. 들러붙는다. 기회가 될 때 주님 앞에 한번 안아보는 것,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포옹하는 것 정도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면 광야 생활 중에, 고통 중에,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깊은 침울한 어둠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를 앙모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읊조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 단지 우리에게 기회 됐으니 우리 성도들 한번 안아주고 내가 사랑해주겠다 이런 포옹 정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꼭 매달리고 들러붙어서 애써서 따라가려고 힘이 붙이고 정말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써서 따라가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만이 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안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시인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님께 가까이 안기려고 하는,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붙어야 할까? 곧 내일부터 추석 명절을 가족 친지들과 보내야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또 내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리고 들러붙고 애써서 따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주님께 매달리고 들러붙고 애써서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 시작할 때 서론 부분에서 선교지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도 우리의 선교지를 잠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셨던 선교지, 국내든 해외든 그 선교지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은 국내든 해외든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자기가 영향받고 있었던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섭니다. 집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들을 버려버리고 치워버립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결단은 했지만 우상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예수님과 우상 사이에 저울질을 합니다. 선교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주 같은 또 뭐 섬 지역 혹은 이제 바닷가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만났을 때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말씀 듣고 나도 한번 교회는 가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의를 끊겠다고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동안 붙잡았었던 그 우상들과 미신들을 놓는 순간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는 믿어보고 싶지만 섣불리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해외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이나 대만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선교지들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우상이 많고 집집마다 그 신사들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순간부터 이것들을 다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또 바라보게 되는지 우리 선교지에서 이러한 반응들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선교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도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애써서 붙어있기 위해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처음 예수님 믿고 내가 결단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께 매달리고 애써서 붙어있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이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선교 현장에서 어떤 신상 또 부적, 또 신의 그림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버려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깊이 쫓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관계들, 혹은 습관들, 태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우유부단함 또 불안함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바뀌고 그 사랑의 고백들이 순간순간 넘어지고 좌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바꿔야 할 것, 분명히 이 자리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그것을 버려버리고 주님께 가까이 들러붙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매달려 들러붙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내가 바꾸지 못한 것, 이것을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고 바꿈으로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들러붙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 그런 경험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서 원수가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내 마음을 낙담시킬 때, 광야가 될 때 괴롭고 두려운 밤중이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주님만 기다리겠다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안기고 들러붙고 매달려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늘 주님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늘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만 붙잡길 원하고 주님께만 들러붙어 있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시간,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옵소서. 내가 바꿔야 할 것, 변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생각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그 고백 속에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